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다시 정치의 계절을 맞이한 듯 나라 전체가 분주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꼭 적합한 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후보들께서 선거 유세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자꾸만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진실성에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저 많은 일들을 5년 안에 다 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시는지, 약속하는 그런 공약들이 성취되면 우리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가 되고 국민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지, 또는 이러저러한 약속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의문스러운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명확한 근거 있는 신뢰성 있는 공약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가끔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라고 말해야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논의의 위정편에 지지위 지지하고 부지위 부지하면 시지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건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그래야 진짜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199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의 시인 비스와와 심보르스키는 그의 시에서 독재자들과 광신자들과 정치인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모르면서도 다 알고 있다라고 떠벌린다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모릅니다라고 잡아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알지 못하면서 다 안다라고 허풍을 뜨는 사람도 공공의 유익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끔 교우들 중에 매우 난해한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원하거나 어려운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모른다고 하기에는 창피하고 안다고 하기에는 자신이 없을 때가 많고 정말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정직하게 소식껏 말할 때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신중하고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말할 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 말이 진실인지 검토해 보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 말이 모두에게 유익한 말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셋째는 이거 꼭 내가 해야 될 말인지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 한마디에도 깊은 숙고와 고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표현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신중히 반성하고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였습니다. 사물을 관찰하는 것에도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생각을 깊이 있게 또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하여 생각과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고민 많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해야 영생할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는데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고민과는 생각이 결이 다른 고민입니다. 평상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무엇을 좀 더 채우면 좀 더 만족스럽고 자기 존재를 과시할 수 있는 삶이 될지에 대하여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은 근본적이며 궁극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병약한 몸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이런 신앙생활 끝에 하나님 나라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근본적인 고민에 잠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부자 청년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앞부분 16절 이하에 기록된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한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그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계명 지키라 말씀하셨더니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보아 그는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매우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관리라고 했습니다. 관리로 번역된 아르콘디라는 헬라어는 그리스 사회에서는 도시국가의 수반을 의미하는 관직의 명칭이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에게 주어진 명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용어가 주어졌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도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는 상당한 지위의 지도층에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고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종교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젊었으면서도 정치인이었고 그런가 하면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권력과 돈과 젊음 이 세 가지 모두를 소유한 사람이어서 인생을 화려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의 고민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한시적인 것들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젊음도 재물도 권력도 다 사라지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더울의 꽃처럼 말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자기 곁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조건들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다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그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에 피라미드를 발굴하면 수많은 부장품들이 발굴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지상에서 영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믿었던 당시의 종교적 인식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누리는 세상의 특혜와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요 기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오니 소유에 집착하지 말아라.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 그리고 헛된 일에 젊음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청년에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형제를 부르실 때, 요한 형제를 부르실 때,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이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이 사람에게 제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젊은이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는 22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민은 하였으나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재물을 선택했고 영생 얻는 길로 걸어가기보다는 즐거운 세상 길로 걷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재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계올림픽 중계방송들을 보면서 한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다가 외국 국적으로 귀화하여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e스포츠 즉 프로게이머 중에 중국 기업으로부터 연봉 100억을 줄 테니 이적하라는 제안을 듣고 단번에 거절한 선수가 있습니다. 금년 26세 프로게이머 이상혁 군입니다. 그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백지 수표도 중국의 100억 연봉 제안도 모두 거절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젊은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ESPN 방송이 한국을 대표하는 최근의 엘리트로 봉준호 영화감독, 축구선수 손흥민, 가수 BTS 그리고 일명 페이커로 불리는 이 이상혁 군을 뽑았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자기 영혼을 결코 물질에 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주의자나 유물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앙인이 무신론자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영생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실 때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니 이 말씀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재물도 권력도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떠나든지 내가 그것들로부터 떠나든지 반드시 결별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유지하려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서로 그것들을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있게 한다 손치더라도 그런 삶이 영생의 삶은 결코 아닙니다. 영생이란 막연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구하는 것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나를 따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님 제자 되는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픈 마음으로 돌아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슬픈 마음으로 근심하며 돌아서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고민이 두 번째로 생겼습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23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술렁거리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인들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부자입니까? 흔히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재산을 한 10억 정도 가진 사람이면 그 10억으로 시골 가서 땅을 사면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사는 강남구에 와서 사시면 아파트 전세값도 되지 않을 돈이지요. 그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까? 때문에 부자의 척도는 가진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 개념의 문제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소유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요 나는 청직이요 관리자로 생각하고 살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어도 그는 천국 가기 어려운 부자가 아닙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가졌어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여 자기 생각, 자기 즐거움만을 위하여 허랑방탕이 사용하면 그는 천국 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이 젊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을 보면 자기 능력으로 되었다기보다는 상속받았을 가능성이 더 많고 아니면 정치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신앙과 민족 양심을 지키고 윤리를 앞세우면서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는 하는데 양심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실천했다고 하는데 율법의 근본인 사랑과 의는 상실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재산과 권력과 젊음을 가졌으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의 전유물로 여기면서 영원히 독점하고 싶은 생각만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세기에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인한 큰 사회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 근대 자본주의의 탄생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독일 철학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는 종교개혁자인 칼뱅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의 논문에서 칼뱅은 직업을 소명으로 보았고 그리스도인 일상생활을 절제하는 생활이었다고 보았으며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직업이나 경제적 소유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며 우리는 이런 우리의 경제적인 노력이나 문화적인 노력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사명적 존재로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항상 방해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들입니다. 돈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모두 탐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욕에 급급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주신 주님의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할 욕심투성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지기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욕심의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까? 반신반인의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영생 불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까? 영생하는 삶을 사신 대표적인 가장 표본적인 존재가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영생의 부분을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삶을 사신 주님의 모습은 언제나 극진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셨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람을 해치고 생명을 파괴하고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저항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 사랑하고 사는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생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저자가 쓴 혁명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20세기 들어서 전 세계에서 1200여 사건의 혁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혁명들이 대체로 원래 원했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공통적으로 보면 그 과정 속에 인간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혁명들이 미움에서 시작해서 미움으로 진행되었고 역사를 피로 물들인 숙청의 시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 사랑의 길을 실천하시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자기 영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 생명을 구원하시는 사람을 살리시는 그 삶이 영생하도록 살아가시는 예수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길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성령의 감동받고 이끌려 사람 사랑의 따뜻한 영혼을 품고 살면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감동되고 인도되셔서 사람을 사랑할 줄로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복된 삶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고민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고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이하에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 제자 된 것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3년을 결산해 보니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처럼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권력의 곁까지라도 붙잡은 것이 없어서 자기 미래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 반 걱정 반으로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고생 많이 했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고 살게 주고 나니 정작 내 미래는 불투명하고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는 더 그렇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진 교육 제도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모든 과정 우수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평생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실하셔서 성실했고 기도하셔서 기도했고 봉사하셔서 봉사했는데 아직도 미래가 확실히 잘 보이지 않는 갑갑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쭙게 됩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향한 고민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이하에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미래가 불확실합니다라고 걱정하면서 말씀드리자 주님은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케 될 것이며 세상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을 것이며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세세히 말씀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앞날을 책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꿋꿋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 이하에 아브라함 가정에서든 안타까운 사건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집안의 분란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다가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졸지에 광야 사지로 몰려난 하갈은 마실 물마저 바닥나자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광야 사막에 주저앉아 모자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하던 이 모자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현실의 고통도 보았지만 미래의 비전도 보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샘물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광야의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버리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아무리 적막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미래가 주 안에서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밝은 소망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과 정신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함께 계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주님만 따른 우리의 미래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있음을 믿고 이 길로 굳건히 걸어가셔서 영생의 길 걸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될지, 영생은 분명한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등등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 구하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고민 많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 듣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